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나 북한 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도발 대신 개혁 개방을 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이 위태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not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 state.
네,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25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두 정상은 국제정세와 함께 한반도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요. 먼저 최원기 기자가 북한 문제가 어떻게 논의됐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이죠. 그 미국의 그 대통령과 그 아시아 최강의 국가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 25일 그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갖고요. 북한 문제를 포함한 그 양자관계 또 국제정세를 논의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요. 미중 정상은 크게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첫째는 그 지금 들으신 대로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겠다. 인정도 안 하고 용인하지도 않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로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모두 이행할 것을 요구했고요. 세 번째로는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 이런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이는 북한의 그 비핵화 원칙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동시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그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전에도 만났습니다. 국빈 방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긴 하지만 여러 차례 실무적인 모임을 가졌었는데요. 과거에 이 두 정상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처음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2013년 6월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만난 두 정상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장시간 대화하면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을 했는데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과 또 북한을 비핵화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경제 발전을 모두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북한의 핵확산 활동을 막기 위해서 북한에 계속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어서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에서도 별도로 만나서 북한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상황과 관련해서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시 주석은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지난해 11월에는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만나서 한반도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두 나라 관계, 국제 관계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남중국해 그리고 경제, 인권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도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줍니다. 이런 현안들이 어떻게 정리됐는지도 좀 알아볼까요?
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그 한반도 문제 외에도요 여러 가지 현안을 얘기를 했는데요. 몇 개 꼽아보면요, 사이버 안보, 또 기후 변화, 경제 문제, 인권, 이란 핵합의, 평화 유지 활동 이런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것이 그 사이버 안보 문제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는 그 미국 언론에 따르면 과거 그 중국이 그 미국의 그 연방 정부에 그 인적 정보를 그 해킹을 한 이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관심이 많았는데요.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는 그 양국이 그 사이버 해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유지하고요. 또 이 문제를 논의하고 또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해서 두 나라가 고위급 대화 채널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기후변화 문제, 이산화탄소, 공해 문제로 인한 그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그 미국과 중국은 둘이 손잡고 좀 이 문제를 점차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자 이런 쪽으로 긍정적인 그 공감대를 이뤘고요. 또 경제, 양국 간의 무역량이 엄청난데요. 투자 협정에 대해서도 그 서로들 그 해결해 나가자 이런 문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 해결된 건 아니고요. 남중국해 영어권 문제, 또 중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미중 정상이 논의를 많이 하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지만 별다른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는 국제 외교 무대가 바쁜 한 주였습니다. 각국 정상과 외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70차 유엔 총회가 미국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북한 핵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보존과 인류가 바라는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지난 28일 열린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박근혜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현철 기자가 박 대통령이 이날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했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7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서서 연설을 했는데요. 북한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먼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협조를 당부를 했습니다. 지난 7월에 이란 핵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이제 마지막 남은 비확산 과제는 북한 핵 문제고 이 문제 해결에 국제사회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과감하게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서 북한이 경제를 개발하고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또 박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을 비판했는데요. 이 같은 북한의 도발 위협은 어렵게 형성된 남북 대화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며 6자회담 당사국들의 비핵화 대화 재개 노력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남북한이 8.25 합의를 통해서 신뢰와 협력이라는 선순환으로 가는 분기점에 서게 된 만큼 앞으로 남북한이 8.25 합의를 잘 이행해 나가면서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거론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북한 쪽은 아니지만 2차 대전 종군 위안부 문제, 이것은 일본의 그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서 국제 무대에서 또 강조를 한 것인데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박 대통령이 이날 그 연설을 통해서 그 북한의 그 이산가족 또 인권 또 여성 그 2차 대전 그 위안부 얘기죠. 종군 위안부 이렇게 그 몇 가지 점을 그 북한 외에도 강조를 했는데요. 우선 그 최근 그 남북 간에 합의돼서 그 현재 진행 중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그 강조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문제가 정치 군사적 이유로 더 이상 외면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요. 8.15 남북 간에 합의한 거죠. 8.15 합의에 따라 당국 간 대화와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민족 동질성 회복의 길로 나오길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그 인권 문제도 강조를 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지난해 그 유엔의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 COI라고 영어로 부르는데요. 그 유엔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노력 보고서 채택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런 국제 사회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이런 국제 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서 그 북한 주민 또 탈북자 이런 그 일련의 그 문제에 대해서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밖에도 또 박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여성 성폭력 그러니까 종군 위안부 문제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그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 의회를 최근 통과한 것인데요. 집단 자위권을 비롯한 안보법제가 영내 국가 그러니까 동북아의 설린 우호 관계와 지역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명성 있게 이행되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서 반발을 했다죠. 이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네, 북한은 박 대통령의 기조연설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이 위태로운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런 위협까지 했는데요. 북한의 반응은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부르고 있는데,
네,
이 조평통의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남조선 집권자가 유엔 무대에서 동족 대결 망발을 늘어놓았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북한의 존엄과 체제를 비방했고 또 평화통일의 미명하에 외세를 등에 업고 흡수통일을 실현해보려는 야망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서 이 같은 발언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면서 모처럼 추진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도 살얼음장 같은 위태로운 상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이 위태롭다, 이렇게 일종의 위협을 가한 것인데요. 자, 그렇지 않아도 살얼음판처럼 느껴지는 이산가족 상봉 계획, 예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그야말로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희가 뭐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그 남북 간의 그 이산가족 8.15 그 합의에 따라서 오는 20일 그 금강산에서 그 20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에 해서 남측에서 100명, 또 북측에서 100명, 이렇게 이산가족 그 상봉 행사가 열립니다. 또 남북 간이 그동안 여러 그 절차를 통해서 그 만날 그 명단도 서로 교환을 했고요. 또 남측에서 그 금강산에 가서 그 시설물, 또 만날 장소, 이런 것을 다 준비를 그 했기 때문에 이제 진행만 남은 그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그 돌발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 장거리 로켓을 혹시 그 오는 10일 그 노동당 창건일을 계기로 해서 발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좀 그 남북 관계 긴장이 고조돼서 이것이 좀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한국에서 그 일부 그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을 날려서 이것을 빌미로 또 뭐 북한이 트집을 잡아서 이산가족을 그 중단하는 뭐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대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남북 간에 설사 돌발 변수가 있더라도 그 남과 북이 모두 이것은 그야말로 순수한 인도적인 문제니까 문제가 있더라도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 그래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와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장거리 로켓 발사나 전단이 문제가 돼서 어느 한쪽이고 이산가족을 그 행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느 쪽으로 선택을 들지, 또 실제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유엔은 본부가 뉴욕에 있고요. 그 유엔 총회가 열릴 때마다 세계 각국에서 이 정상이나 그 외교 담당 고위 관리들이 와서 유엔 총회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모임을 갖게 되는데, 이번에도 지난 29일에 미국, 한국, 일본 3국 외무장관이 이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이현철 기자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 또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이렇게 세 사람이 참석을 한 모임이 뉴욕 맨하탄의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세 나라 외교장관들은 이날 그 회의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도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안보리의 추가 조치를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유했다고 윤 장관이 회담이 끝난 뒤에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윤 장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과거보다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언제 어떤 형태로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북한이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더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은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에 가혹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에 유엔 안보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전망을 좀 해볼까요?
네, 북한이 그 지난 사례를 보면요, 2006년, 그리고 2009년, 2012년, 이렇게 3년을 주기로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은 그 어떻게 그 유엔 안보리가 대응할 것이다 이런 몇 가지 그 지침이 있는데요. 이미 그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서 그 장거리 그 로켓 발사나 그 핵실험 이것을 다 금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어기고 북한이 그 장거리 로켓이나 핵실험을 하게 되면요. 즉각 그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고요. 그 기존의 그 유엔 안보리 규정에 따라서 그 대북 제재 유엔 안보리 그 5개 상임이사국이 모여서 그 이를 규탄하고 북한의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는데요. 지금까지의 그 사례를 보면요. 대개 그 제재 내용이 무기 개발과 관련된 무역 거래, 또 금융 거래 이런 것을 저지하는 그 제재 대상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구누구는 이런 거래에 관련됐으니까 이런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업은 그 제재 명단에 올리고 굉장히 제재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번에 하게 되면은 뭐 북한이 이제 네 번째 그 핵실험이나 또 뭐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제재가 한결 좀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고요. 특히 그 중국이 그동안 그 유엔 안보리 차원뿐만 아니라 그 양자 차원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이런 결의에 동참하는 건 물론이고 양자 차원에서도 북한을 제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 그동안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을 했었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은 어떤 그 대가를 치렀는지 그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네,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그 같은 주장을 일축하면서 북한의 발사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 실험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면서 강력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특히 2012년 12월에 북한이 은하 3호 2호기를 발사했을 때 유엔 안보리는 유엔 제재 최고 수준인 결의를 채택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를 했습니다. 당시 내용을 보면은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금융기관과 관련해서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를 촉구를 하면서 공해상에서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기준도 마련을 했습니다. 또 로켓 조립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민간용품의 수출입을 원천 차단했고요. 개인과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해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8.25 그 남북한 고위급 회담에서 확성기 남한의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지금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북한에서 그런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든지 그런 또 행동을 보이면 이 확성기 방송 다시 시작하게 될까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8월 25일 합의된 내용인데요.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그 접촉이 열려서요. 그 말씀하신 그 8.15 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중 이제 흥미로운 게 그 사망, 8.15 합의의 사망인데요.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남북 간의 그 비정상적인 상태가 조성되지 않는 한 그 남측에서 하는 방송인데요. 남측의 그 대북 확성기 방송, 붕괴선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 상태가 다시 조성이 되면 그 북한의 도발 같은 그 휴전선상의 무슨 총격 사건이라든가 이런 북한의 도발 또는 뭐 남한의 도발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도발이 되면은 재개할 수 있다 이런 그 함의를 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그야말로 뭐 그 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을 하겠습니다만은 남측에서는 이것을 그 한국에 대한 상당한 도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에는 이것을 그 대남 그 도발로 간주하고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된다 이런 주장은 많은데요. 실제로 북한이 그 인공위성을 쏜다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이것을 우리가 그 한국이 그 도발로 보고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 봐서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포커스 유엔 총회를 계기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관련 외교전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뉴욕에서 들어온 소식, 유엔 총회 소식 들어보겠는데요. 이번 총회에서는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도 참석을 했습니다. 리수용 외무상은 지난달 27일과 10월 1일 두 차례 연설을 했습니다. 우선 그 최원기 기자가요. 먼저 리수용 외무상의 27일 연설, 그러니까 유엔 개발 정상회의서의 연설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북한의 그 리수용 외무상이 지난 27일 그 뉴욕 본부가 있는 그 뉴욕에서요. 그 유엔이 주최하는 그 개발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날 그 리수용 외무상은 그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하나는 그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특정 국가에 가해지는 경제 제재는 지속적인 발전을 막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 제재의 그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대북 제재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북한에 대해서 부당하게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고 이것이 북한의 그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이어서 그 핵무기 얘기도 했습니다. 이수용 외무상은 핵무기 개발 중단 요청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자 미국이 이에 보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 그렇게 비난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러나 미국과 이런 국제사회의 제재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국무부가 리수용 외무상의 이날 연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이 내용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미국의 대북 제재를 비난한 이수용 북한 외무상의 발언을 미 국무부가 일축한 건데요.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에나 리치 앨런 대변인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 아니라 비핵화 정책을 갖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모두 해당 정책과 그 목표를 공유하고 있고 북한 역시 2005년에 여기에 서명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2005년에 서명했다는 것은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말하는 겁니다.
네.
리치 앨런 대변인은 이어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계획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또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중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북한이 유엔 결의에 명시된 대로 탄도미사일 계획을 안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핵화를 이행해서 평화와 안정, 번영을 얻을지 아니면 현재 경로를 고집해서 외교적 고립과 경제 상황 악화에 직면할지 북한 지도부가 결정해야 할 때다 이렇게 촉구를 한 겁니다. 아울러서 또 리치 앨런 대변인은 대북 제재의 대상이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라는 국무부의 원칙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다음에 리수용 외무상이 연설한 데는 이제 유엔 총회장입니다. 10월 1일에 연설을 했는데요. 연설 잠시 들어보시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그 누구보다도 미국이 용단을 내려야 할 문제입니다.
자, 잠깐 리수용 외무상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이 내용을 좀 더 최원기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방금 그 리수용 그 외무상의 목소리 들어보셨는데요. 이게 지난 1일 날 그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날 그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그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리수용 외무상은 이날 그 두 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 정전협정의 그 평화협정 전환,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한반도의 불안전한 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자 이런 시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시급히 교체하는 것이 그 조선반도, 그러니까 한반도 얘기인데요. 조선반도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그 북한과 유엔 사이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수용 외무상은 이날 그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 관련해서 미국 보고 용단을 내려라 이렇게 상당히 많이 촉구를 했지만요. 그러나 그 이 평화체제 전환 문제는 철저히 그 미국과의 협상, 그러니까 한국은 배제한 그런 그 입장이라는 시사였고요. 그와 동시에 또 그 인공위성 얘기도 했습니다. 리수용 외무상은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가 10개 나라가 넘지만 유엔 안보리가 유독 그 북한에 대해서만 위성 발사를 금지한다는 불법적인 결의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수용 외무상은 그 평화적 위성 발사를 자주적 권리라며 이를 문제 삼을 경우 모든 자위적 조치들로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그 경고를 했고요. 동시에 북한이 매일 그 하던 평소 주장인데요. 모든 문제는 미국의 그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다. 이런 주장도 함께 했습니다.
네. 이 미국은 그 북한에서 그 시험 발사하려고 하는 이 로켓에 대해서 여전히 그 반대 입장을 확고합니다. 국무부가 북한의 위성 발사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그 같은 날입니다. 리수용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바로 그날 국무부가 저희 VOA에 2012년 4월 16일에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의장 성명을 상기시키면서 유성발사 혹은 그 우주발사체로 그 성격을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안보리 결의에 위반이 된다 이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한반도 전쟁 시에 미국의 핵미사일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이 영국 주재 북한 대사 현학봉 대사가 전날 발언을 한 것을 지적을 하면서 미국은 이런 모든 위협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29일이죠. 유엔 본부에서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를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번에 이현철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가 무엇이고요. 또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유엔 산하의 기관인데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 약자로는 CTBTO로 불리고 있습니다. 모든 핵실험을 금지해서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막고 또 기존 핵무기의 성능 개선을 막기 위해서 유엔이 지난 1996년에 채택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의 발효를 촉진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CTBT는 현재 183개 나라가 서명을 했고 163개 나라가 비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은 발효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원자력 능력 보유국 44개 나라 중에 미국과 중국, 인도, 북한 등 8개 나라가 비준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9년부터 2년에 한 번씩 회의를 열고 있고요. 올해로 9번째 회의를 연 겁니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의 포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최종 선언문이 채택됐는데요. 북한의 핵계획이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면서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를 했고요. 이런 면에서 북한은 어떤 종류의 추가 핵실험도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계획의 포기를 촉구했고요. 관련 활동의 즉각 중단도 함께 촉구를 했습니다.
자, 앞서 그 북한의 이수용 외무장관의 유엔 총회 연설 이후 국무부의 반응을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한국도 이제 국무부 반응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는 리수용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서 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카드 삼아서 북한의 유리한 협상 국면을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새삼 강조한 것은 이런 국면 전환을 노린 발언이다 이런 반응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북한 내부 사정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0일이 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인데 올해는 특히 국제사회로부터 참 많은 그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행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최 기자가요. 이 북한에서 뭐 여러 부문에서 이 속도전과 함께 또 주민들에게 특별 격려금이 또 내려지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북한 당국이 그 최근 그 흥미로운 발표를 했는데요. 북한의 그 전체 그 장병 그러니까 군인들과 그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 그 월 기준 생활비의 그 100%에 해당되는 특별 상금, 그러니까 일종의 특별 격려금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특별 상금을 수여한다, 이렇게 그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 오는 10일 그 북한의 그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그 북한의 그 수뇌부가 그 북한 주민들의 그 민심을 잡기 위한 일종의 그 선심 정책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 이런 그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와 동시에 뭐 평양은 물론이고요. 그 전국 북한의 그 지방 지방도시 여러 곳에서는 그 댐과 무슨 발전소 또 무슨 각종 그 기념물, 동상 이런 것을 그 10일까지 세우려는 그 지시가 내려져서요. 굉장히 주민들이 지금 바쁜 그런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아까 다시 그 특별 상금, 그 돈을 준다는 것 관련해서요. 그 전문가들은 그 두 가지 문제를 그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돈을 주는 거는 뭐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북한의 그 돈의 가치가 워낙 떨어져서 그 월급을 한 달치를 준다고 해도 별로 그 살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의 현재 그 쌀 시세가요. 1kg에 한 6,000원, 7,000원 하는데요. 만일 그 4,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그 8,000원을 받는다고 해도 쌀을 고작 해야 1kg 정도밖에 살 수 없다. 이러니까 돈의 가치가 워낙 없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그 1인당 그 이렇게 월급을 한 달치를 더 주게 되면은 돈이 그 시중에 상당히 많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물자가 없는 상황에 돈이 갑자기 일시에 많이 풀리면은 상당한 인플레, 그러니까 물가 오름세가 나타나지 않겠나 이런 그 우려가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경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가끔 정부에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돈을 푸는 이런 일이 있어서 얼어붙은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도록 그 노력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북한에서 이렇게 월급을 상금으로 준 것은 아마 이제 처음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재미있는 것은 바로 그 전에 한국에서는 박 대통령이 추석 때 전 군인들에게 휴가를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야말로 과거에 없던 참 특이한 그런 그 혜택이라고 할까요? 그랬는데 남북한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참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이라 이런 관측이 많지 않습니까? 이 현재 발사와 관련돼서 어떤 새로운 움직임이나 징후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네, 북한 그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포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미국과 한국 양국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여러 도발과 관련된 임박된 징후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통상 로켓 발사를 위해서는 로켓의 이동과 연료 주입 등 7일에서 열흘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하면 물리적으로 볼 때 당 창건 70돌 기념일인 10일 이전에 발사는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면 평양에서 열차를 이용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동창리로 운송한 다음에 그곳에서 조립해서 발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으로 향하는 북한 화물열차 움직임이 확인됐다 이렇게 지난 2일 보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한국군 당국은 이 같은 언론 보도를 부인하면서 평양 주변에 화물열차 움직임은 많지만 미사일 발사장이 있는 동창리로 향한 열차는 아직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번에 그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서 북한에서는 아주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제 역대 최대로 행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좀 살펴볼까요? 어떤 내용?
네, 이게 뭐 몇 달 전서부터 뭐 조금씩 나온 얘기인데요. 현재 그 평양 인근에 있는 그 큰 비행장이 있습니다. 미림 비행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미림 비행장에 현재 그 여러 가지 한 3만여 명의 병력이 모여서 그 열병식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네.
그 군인 병력 외에도 각종 무기, 노동 미사일 무슨 240mm 그 방사포 이런 것이 모여서 열병식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아마 그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서는 이런 그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서 자신의 그 권위를 세우고 또 일종의 그 당창건 70주년을 맞아서 그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의도로 읽히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중국에서도 이제 대규모 열병식이 있었어요. 또 그 장면이 미국에까지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이 북한에서 이 행사를 하면서 새로운 무기가 혹시 등장하지 않을까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혹시 뭐 여기에 관해서 어떤 뭐 전문가들이나 그런 뭐 추측 뭐 이런 것이 나온 게 있나요?
네, 현재 뭐 제일 그 한국 또 미국 이렇게 서방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미사일 분야입니다.
네.
특히 그 북한이 지난 그 5월인가요? 그 동해안에서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 영어로 SLBM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그 발사했다 이렇게 했고요. 그 한국에서도 그런 그 조짐이 있었다 그러고 이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열병식에 그 혹시 그 같은 그 미사일 또는 미사일 모형이 나오지 않겠나 뭐 이런 그 관측이 있는데요. 실제로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속도전 무슨 미사일 발사 그 장거리 로켓 발사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일종의 그 당창건 그 70주년을 기해서 북한에서 일종의 그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북한이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엔 안보리가 당장 소집이 돼서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내부적으로는 몰라도 외부적으로는 상당히 그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북한이 지난 2013년 전승절 60주년 열병식에서 이 스커드와 노동 또 무수단 KN-08 이런 그 미사일을 선보인 걸 보면 이번에도 뭔가 좀 그런 것들이 그 새로운 그런 것들이 선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세인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이 워싱턴에서 만나서 북한 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는 소식과 함께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그리고 북한의 반발 여러 가지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